자녀가 거룩하되 본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 언약의 은택에 의해서 거룩하다고 증거한다.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이 은혜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므로 경건한 부모는 하나님이 유아 때 이 생애에서 부르신 자녀의 선택과 구원에 대해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 항목을 넣은 이유는 유아 세례에 받은 자녀들에 대한 그 항론파의 주장 때문입니다. 항론파는 이 선택과 유기교리가 신자들의 자녀들의 그런 선택에 대해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 중에서도 유기되는 이들이 있다, 그런 무서운 교리가 선택과 유기교리다, 이런 생각,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택과 교리는, 유기교리는, 이 예정론은 무서운 교리이며 그러므로 교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끔찍한 교리이다, 이런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항론파가 이제 그렇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이제 17항이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근데 실제로는 항론파는 그 교리 안에서 신자의 자녀들만이 아니라 모든 자녀들이 사실은 다 구원을 얻게 된다, 이런 교리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원죄는 더 이상 인류에게 원죄가 해당이 안 되고 자범죄만이 해당이 되고, 유아들은 자범죄를 범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유아들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범죄를 범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유아는 아니고 더 성장한 자녀들에게서 이제 그들이 불신을 보일 때 그들이 버림받게 된다. 이제 이것이 항론파의 교리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도르트 신경,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27항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그 자신의 말씀으로부터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의 논리로 판단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가, 거기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이 말씀은 신자들의 자녀가 거룩하되 본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 언약의 은택에 의해서 거룩하다고 증거한다. 자녀들은 부모와 함께 이 은혜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자들의 자녀가 거룩한 것은 왜 거룩한가? 은혜 언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언약은 믿는 자만이 아니라 믿는 자의 그 자녀까지도 포함하여서 은혜 언약에 포함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부모는 하나님이 유아 때 이 생애에서 부르신 자녀의 선택과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경건한 부모는 이제 하나님이 유아 때 불러가신다면 그 자녀는 이제 선택받았으며 구원받았음에 대하여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처럼 교회는 신자의 자녀가 유아 때 죽는다면 자녀의 선택과 구원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마치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했다면 우리가 그 자녀의 선택에 대해 그 신앙을 고백하신 분의 구원과 선택을 의심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신자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언약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 자체가 선택과 완전히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지난 번에 보았던 생각해 보았던 이제 그 이제 중생 전제설이라는 게 있었죠. 이제 거기에서는 이제 그분들은 이제 언약의 자녀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선택과 일치된다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 이제 바빙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했었죠. 그래서 선택과 언약을 완전한 일치로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떠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상교회에서 선택과 언약의 완전한 일치가 없다는 말이 선택과 언약이 분리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언약과 선택의 긴밀성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르트 신경 첫째 교리 17항에서 유아 때 죽은 이 신자의 자녀의 구원과 선택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자의 자녀를 볼 때, 자라난 자녀를 볼 때 하나님의 자녀요, 선택받은 자녀요, 자녀로서 여기면서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헌화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아 세례를 통해 언약의 자녀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화식이 무엇이냐면 이제 유아 세례를 거절하는 분들, 특별히 이제 침례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럼 유아 세례를 주지 않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언약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럼 언약 밖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이 자녀들, 이제 침례교 교리 안에서는 유아 세례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자녀들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교육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남는 것이죠. 그럼 자녀들을 우리가 중립적으로 교육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 달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교육하고, 너는 아직 신앙을 고백 안 했으니까 중립적으로 우리가 교육할 테니까 한 달은 무신론 가운데서 교육받아라, 그리고 또 한 달은 우리 신앙 안에서 교육받아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것은 범죄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모들이 그 자녀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모든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그 세계관을 보여주고 가치관을 보여주고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신자들의 부모들도 그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그 자녀를 받아서 그 자녀를 교육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제가 어디 가서 이제 이런 강의를 하게 되었을 때 갑자기 이제 질문들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기에 침례교 목사님들이 많은지 몰랐는데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제가 이제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아이들을 교회 밖의 자녀로서 언약 밖의 자녀들로서 여러분은 교육하십니까? 그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무슨 권리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교육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분들이 우리는 헌화식을 한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처음 헌화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가 없고 그 대신에 이제 헌화식이라는 그 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니 저기 아이를 하나님께 이제 드립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녀를 그렇게 키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헌화식은, 오히려 헌화식은 성경에 있지 않죠. 오히려 세례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신 제도입니다. 이 도르트 17항은 유아 때 죽은 신자의 자녀가 선택받았다라고 단정하는 진술을 하지 않죠. 그래서 선택과 언약의 일치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건한 부모의 자녀가 언약에 포함되어 있고 그러므로 그들의 선택과 구원에 대해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택과 언약의 긴밀한 연합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보여주죠. 우리가 자녀들을 언약에 포함된 자녀로서 우리는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18항입니다. 이제 18항을 이제 마지막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우리 18항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값없는 선택의 은혜와 의로운 유기의 엄격함에 관해 불평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사도의 다음 말씀을 가지고 답한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주님의 이 말씀도 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다만 우리는 이 경건한 신비를 사도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여 외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해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18원과 함께 이 첫째 교리에서 정리한 예정 교리에 대하여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주의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르트 신경에서 이렇게 말하듯이 예정 교리는 그 의미와 어려움 때문에 특별한 주의를 갖고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그 깊은 헤아림 속에 그 신비 속에 내가 들어가 보겠다 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고 있죠. 그렇게 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논의와 마찬가지로 성경만이 우리의 기준이 됩니다. 예정교리는 성경이 말하기 때문에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에 말하고 동시에 성경이 보여준 한계를 넘지 않도록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정교리를 다루는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가르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그 한계 안에서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넘어서서 우리 이성적인 논리나 상상으로 또는 신비로 신비주의로 이렇게 다룰 수 없는 것이죠. 두 번째 그러니까 선택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되면 선택은 인간들로부터 그들이 어떤 공로의 이유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뻐하심으로 일정 수를 영원한 구원과 특별 은혜를 받을 자가 되도록 선택하신 하나님의 행동을 선택이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심 때문에 일정한 수를 선택하시는 행동이죠. 따라서 하나님 외에 어떤 다른 선택의 원인은 없다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공로라든지 인간이 미리 앞서 믿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든지 이런 원인은 없는 것이죠. 같은 이유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선택되었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선택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항론파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작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와 그의 신적 기뻐하심의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은 결국 선택에서 선택이라는 이 선택의 작정에서 그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작정은 불변적이고 택자의 구원을 확실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작정은 하나님의 작정이기 때문에 불변합니다. 그리고 택함 받은 자들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는 그런 작정이 됩니다. 변함이 없는 것이죠. 또 선택의 작정은 영원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 있는 것이 선택의 작정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선택의 작정은 무조건적입니다. 선택의 작정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공로를 보시고 조건 또 뭐 미리 보신 믿음을 따라서 조건을 보시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선택은 무조건적이다 이런 작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선택의 작정에 대해 불공평하다는 비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서 토기장이 비유를 하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그럼 하나님께서 작정하셔서 되어진 일이 때문에 그럼 누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비난하십니까? 하나님의 작정 때문에 되어진 일을 왜 우리를 비난하십니까? 라고 할 때 토기장의 비유를 들어서 어찌 토기장에게 토기가 말하느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택의 작정에 대해 불공평하다는 이러한 비난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거기 이제 로마서 9장에 있는데요. 제가 있는 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불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는데, 여기에 19절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20절 말씀에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피조물인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이런 비난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유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우리가 유기에 대해서도 이제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요. 선택된 자들이 있다면 남아있는 자들에 대해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의 표요, 은혜의 표이니까 선택은 좋은데 유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분도 가끔 보게 되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이라는 그 단어 안에 이미 유기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선택했다면 얼마는 선택받지 못한 거죠. 즉 유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말한다면 유기도 말해야 하는 것이죠. 유기는 어떤 사람들을 그냥 지나가시고 그들 자신의 죄로 벌하심으로써 공의를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입니다. 여기에서 이중적인 목적이 나타나는데, 중생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때 일부 사람들을 간과하시려는 그런 목적이 있고, 또 그들을 그들의 죄로 인해 수치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하시려는 목적입니다. 성경이 여러 곳에서 유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양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진노를 보이시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정하신 이들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유기의 작정은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원인을 하나님의 뜻에 둡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했을 때 항론파는 불신에 있다, 미리 보신 불신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지 않음을 미리 보시고 유기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과 같이 병행하게 가게 되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있었던 것처럼 유기 또한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유기 교리가 어려운 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죄와 연결이 됩니다. 유기의 작정은 죄를 통해 실현이 됩니다. 그러나 이 죄 또한 유기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죄 자체가 원인이라면 모든 사람이 유기되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이제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모든 사람이 유기되지 않죠.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죄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심도 아니고 선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그 본성에 거슬러서 선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기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라면, 유기의 작정이 하나님이시라면 결국 그 실현되는 것도 결국 사람이 그 죄 안에 머물러야 되고 불신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죄에 머무르고 불신에 머무르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다면 죄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심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긋나는 것이죠. 불신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이 되는 유일한 방식은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신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죄는 선이 되는 것이지 죄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는 항상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죠. 그래서 간접적으로만 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죄가 종속되고 다스려지고 정복되어 하나님의 위대하심 또 능력 공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바로 그런 방식으로 죄는 하나님 앞에 선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 자체가 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하심을 드러내기 때문에 죄는 그런 방식으로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관련해서 말할 때 우리가 종종 이게 하나님께서 허용하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해서 허용적 작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허용이라는 것이 어떤 말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타락을 인간의 타락을 허용하기로 작정하셨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데 이 허용은 어떤 허용인가 하면 바로 허용이란 말은 이렇게 칼빈이 이런 말을 하죠. 칼빈은 팔짱 끼는 허용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허용은 하나님의 주권을 훼손하는 허용이 아니라 이 허용은 죄 자체가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죄 자체만으로는 하나님을 거스른다는 것입니다. 죄 자체만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과 어긋나는 것이다 하는 의미에서의 허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한 작정하신 것입니다. 타락을 또한 허용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여기에 대하여서 바빙크가 한 말이 좀 인상적이어서 제가 인용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펠라기우스는 타락한 사람에 대하여 무자비하다. 그러나 선택은 무가치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인정하게 한다. 아무도 자신이 유기자라고 믿을 권리가 없는데 왜냐하면 각 사람은 진지하고도 절실하게 부름을 받아 구원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을 의무를 지니기 때문이다. 아무도 자신이 유기된 자라고 믿을 수 없는데 왜냐하면 그의 삶 자체와 그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아무도 자신이 유기된 자로 실제로 믿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렇다면 그는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펠라기우스는 타락한 사람에 대하여 무자비하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 어떤 분입니까? 인간이 자기의 의지로 선을 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개혁교회 입장에서 본다면 학론파는 이제 세미펠라기안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펠라기우스의 편에 있다라는 거죠. 절반 펠라기우스다라는 거죠. 절반 펠라기우스.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 자신의 의지로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학론파의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바빙크는 타락한 사람에 대하여 무자비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학론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다기보다 학론파의 생각에는 유기교리,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교리가 무자비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펠라기우스가 오히려 타락한 사람에 대하여 무자비하다라고 지금 바빙크는 말하는 거죠. 왜일까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을 우리 인간의 의지에 인간의 능력에 맡겨놓는다면 그것처럼 무자비한 일이 없는 것이죠. 우리 중에 누가 우리의 의지로 믿을 수가 있겠는가? 우리 중에 우리의 믿음을 지금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유지할 만한 능력이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존재가 누구인가? 이렇게 볼 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간의 능력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무자비한 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능력에 이렇게 맡겨놓는 일이 어쩌면 더 이렇게 은혜로운 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자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택은 무가치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인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이 선택 교리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눈을 갖게 하는가 하면 아무리 무가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인정하게 하는 겁니다.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저 무가치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렇게 그런 눈으로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어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은 어떤 사람도 유기되었다. 저 사람은 유기받았다. 유기되었다. 이렇게 판단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판단할 권리도 없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아무리 무가치해 보여도 저 사람 성격도 괴팍하고 저 사람은 믿을 것 같지 않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 바로 거기에 우리는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또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는 접근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유기지아에 대한 이 평가, 이 바빙크의 이 평가가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무도 자신이 유기자라고 믿을 권리가 없다. 왜냐하면 각 사람은 진지하고도 절실하게 부름을 받아 구원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믿을 의무를 지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는 유기리였다 이렇게 믿을 권리 자체가 없습니다. 권리 자체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복음으로 그를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지하게 부르시고 계시고 절실하게 부르시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을 의무를 지니고 있지 내가 유기되었다라고 믿을 그런 권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믿으라는 그 하나님의 그 요구 앞에 서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자신이 유기된 자라고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 자체와 그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는 유기되었다라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애를 주셨어요. 그에게 인생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 누리는 많은 것들을 주셨어요.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고 그에게 좋은 것들을 그가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다양한 것들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가 그 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시고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 삶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시고 계시다는 그의 죽음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지금 기다리시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신이 유기된 자라고 믿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자신이 유기된 자라고 실제로 믿지 않는데 왜냐하면 그렇다면 그는 이 땅에서 지옥을 경험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했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번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께 선택 안 하셔서 나는 안 믿는 거야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정말로 그렇게 믿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의 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누리는 복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말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믿는다면 그는 이 땅에서 지옥을 지금 실제로 경험하는 존재여야만 합니다. 지옥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죠. 마틴 루터가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그 의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은혜로 주신 그 의를 경험하기 전에 루터가 고백하기를, 후에 고백하기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 나를 감싸고 공이, 그 모든 공기를, 이 공이 있으면 공기가 그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나라는 존재를 지옥이 감싸고 있었다 라는 것이죠.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 자기가 유기받은 존재라는 것이어야 되죠. 그러면 그는 이 땅에서 웃으면서 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살아야 되며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며 살아야 되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런 존재는 그런 식으로 실제로 믿는 자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기교리가 지금 사람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가 할 때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도 나는 유기받았다라고 믿을 권리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그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수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자체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기다리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도 실제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과 유기교리는 왜 사람들의 입에 이렇게 오르내리는가 하면, 왜냐하면 이성적 논리로만, 실제로 논리 자체로만 그 사고할 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의 문제로, 개인의 문제로 다가올 때는 전혀 다른 문제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선택은 이제 위로와 힘, 겸손과 온유, 신뢰와 확고함의 원천이 됩니다. 인간의 구원은 흔들릴 수 없이 확고하게 은혜롭고 전능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있다.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선택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그 거기에서부터 위로를 받으며 또 겸손하죠. 방종하지 않습니다. 힘을 얻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감사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감사 속에 또 더 큰 믿음과 확신 속에서 더 큰 믿음으로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주여 우리의 존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있기 전에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그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가 여전히 연약함과 그 본성의 부패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사랑을 끊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견고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심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사랑을 늘 기억하여 찬송과 감사 속에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